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북한의 레일은. 여러분은 언제 음악을 많이 들으시나요? 아마 남한 사람들은 뭐 그때그때 듣고 싶을 때 듣죠? 이렇게 답할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음악은 거의 모든 순간에 사람들의 일상을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기분이 좋아서, 누군가는 너무 슬픈 마음을 달래려고, 또 누군가는 용기가 필요할 때, 그리고 또 누군가는 힘을 내기 위해 노래를 듣기도 하겠죠. 우리가 노래를 사랑하고 친구처럼 늘 함께하는 건 노래가 일상의 즐거움과 행복, 사랑, 기쁨, 아픔, 슬픔 등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남북은 같은 언어와 비슷한 정서를 가졌기에 특히 한국 노래는 북한 주민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남한 노래, 이제 마음 놓고 편안하게 북한에서도 즐기고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미영입니다. 오늘 내가 본 한국에서는 탈북민 이유진 씨, 국민통일방송의 김민수 기자와 함께 노래의 힘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볼 거고요. 세상에 보이는 지식사전에서는 화석 연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노래와 삶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제시의 노래예요. 인생은 즐거워. Oh. 내가 본 한국. 탈북민의 생생한 한국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내일을 그려보는 내가 본 한국 시간입니다. 탈북민 이유진 씨, 국민통일방송의 김민수 기자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김민수 기자님, 거기가 원래 다른 분 앉는 자리였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PD님이 네. 나와달라고 사정을 해서 나왔습니다.
아, 제발 좀 출연하게 해달라고 네. 조르신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데.
아, 그런 건 네.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 PD님이 직접 네. 오늘 주제에 좀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모신 것 같더라고요. 아.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김민수 기자님의 목소리를 좀 익히 들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짧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 예전에 러시아에 이제 파견됐다가, 노동자로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분이 제 이름을 알고 있더라고요.
어머.
네, 이제 제가 네. 북한에 보내는 라디오 방송에 참여도 하고 네. 제작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출연도 하게 됐고 네. 네,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김민수라고 합니다.
네. 네. 아니 해외까지 이름이 알려진 어떻게 보면 유명인인 거네요.
극소수긴 한데 운 좋게 그분을 만나게 네. 됐어요. 그분이 다른 사람들, 방송원들, 기자들 이름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혹시 제 이름도?
네. 미영 씨 이름도 알고 있고 이름을 너무 콕 집어가지고 좀 놀랬던 적이
라디오를
있어요.
라디오를 엄청 열심히 보시는 분이었나요?
2년 정도 들었대요.
2년 정도?
네, 2년.
저희한테 사실. 제일 기쁜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 한국 사람들이 저희를 알아봐 주는 것보다 그치. 북한을 대상으로 한 라디오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북한 분들이 들어주시면 그게 너무 예, 감사하고 뿌듯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몰라요, 또 저기 유진 씨 목소리 네, 듣고.
제 목소리도 누군가 듣겠죠?
꼭 듣죠.
네, 그럼요. 듣죠. 네. 또 유진 씨 목소리 듣고 저도 오래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탈북할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주나요?
아, 만나야죠.
그래요. 요즘 날씨가 정말 좋아가지고 나들이를 주말에 뭐 가거나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북한에서도 좀 이맘때쯤에 우리 학생들도 원적도 좀 가고 네, 뭐 그렇죠. 야유회 이런 거 많이 가는 시기잖아요.
맞아요.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렸을 때 항상 4월 달이면 만경대 뭐 초가집 그게 갔다가도 네, 갔다가 그 만경대 유원지 널고 뭐 김밥도 싸서 먹고 막 이랬었는데 뭐 가정에서는 주말에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뭐 이게 그 대동강 유보도라고 해서 풀밭에 네. 이런데 그런데 앉아서 놀기도 하고 모란 봉 가서 놀기도 하고
모란 봉 가서도
대성산에도 엄청 사람들이 많이 밀려요. 동물원도 있고 해서 아기들 아이 엄마들은 다 그쪽에 가서 아기들하고 같이 놀죠.
그래도 평양은 좀 이렇게 꽃 구경이나 네. 봄나들이 할 수 있는 좀 유적지들이 꽤 그렇죠. 장소들이 있네요. 듣다 보니까 청진 사람 기분 나쁘네요.
청진은 바닷가잖아요.
청진은 근데 네. 바다는 아직 이 날씨에 바닷가 가기엔 춥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휴양지 바닷가에 휴양지가 있나요?
바닷가 거기는? 들어가는 길에 청년공원이 이제 크게 조성되어 있긴 한데 사실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긴 했었거든요. 아니. 듣자 하니까 방송국 이 직원들도 얼마 전에 야유회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
오, 좋았겠다. 네, 어디
근데
가셨어요?
방송을 만들어야 돼서 올해는 못 가고 반낮에 갔다 왔습니다.
반낮에요. 예, 네.
방송국 사무실이 네. 한강하고 가까워요. 한강 공원이라 네. 한강 갔다가 다리 밑에 운동기구 있잖아요. 네.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간단히 운동하고 네. 걸어서 네.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데 가서 고기 구워 먹고.
평양이나 그런 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유보도에서 노는 거 강 그 한강 대동강이 네. 비슷해서.
그렇죠.
아,
저희 직원 중에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도 한 명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저희도 좀 초청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네요. 다음 기회에 함께하시는 네. 걸로.
저희가 야유 얘기를 왜 했냐면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먹고 놀고 하는데 가장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래 아닌가.
술 한 잔 들어가면 또 노래가 저절로 나오죠.
술 좀 드시나 봐요.
야유에는 뭐 술이 한 잔 끼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두 분은 어떻게 노래 좀 좋아하시나요? 하시나요? 네, 노래를 할
줄? 저는 기분 좋을 때 그냥 흥얼흥얼 합니다. 자주는 안 부르지만
유진 씨는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 좀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김수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 노래 잘합니다.
대놓고 여기서는 북한에서는 겸손하라라는 말을 항상 하는데 네. 여기 오니까 겸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꾸 제가 소학교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때 네. 음악 시험 보면 10점 만점 맞았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아니,
중창단도 하고.
한국 한번 좀
그러니까
이기려면 뽑아야지 알지.
그렇죠. 라디오라고 이렇게 옛날 일이라고 막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추억은 추억일 때 아름답습니다.
추억으로 간직하는 걸로.
그렇군요. 저희가 노래의 힘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한국어 오니까 정말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북한에서 야유회 할 때 북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얘기해볼까요?
야유회는 좀 즐겁고 흥이 나는 그런 그렇죠. 것이기 예. 때문에 대부분 이제 민요? 뭐 어르신들은 이제 민요, 뭐 군밤 타령, 뭐 그다음에 뭐 좀 고음 좀 뽑는 분들은 뭐 양산도, 뭐 이런 모란봉, 막 이런
양산도 한 소절만 좀 불러주세요.
뽕 따러 가세요. 아, 지서금에서
하다가 숨 넘어가는 거.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럼 민요를 많이 부르시는군요. 네.
민요도 하고, 그다음에 네. 그 버천보에서 나오는 뭐 휘파람이나 뽀꼬기, 뭐 이런, 좀 발랄한 노래들, 흥이 좀 나는 노래들을 많이 부르죠. 그리고 그때 이제 좀 유행되는 영화 주제가들. 또 그런.
맞아요.
또 한국적 최고 보면 또.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 북한에서도 한국 노래 많이 부르고 듣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야유회 때
야유회에서는 못하죠.
한국 노래는 좀 대놓고 부르기는 네,
야유회에서는 못합니다.
중국 노래라고 해서 그러면 안 돼요? 연변 노래다 이런.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그 왜냐면 야유회에 그 네. 이렇게 짓기로 귀찰 때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네. 상상이 되세요? 야유회 하고 있는 옆에 귀찰 때가 완장 끼고 검열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네. 아니, 저는 네. 이제 고성 방가로 네. 벌금 물는 경우는 있겠죠. 한국에서는.
아, 그렇죠. 그럴 수는 네, 있죠. 네. 여러 사람 시끄럽게 한다고.
신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진 씨는 2002년에 그 윤도현 밴드 평양에서 공연을 했을 때도 직접 관람 하셨었다면서요?
네. 관람을 직접 가서 했는데, 어쨌든 콘서트라는 건 직접 가서 보면 또 너무 남다르죠. 이게 울림이라든지 뭐 그 직접 이제 배우가 뿜어내는 에너지를 우리가 직접 보면서 봤다 보니까 너무 그때 감동이라 그래야 되나 놀라기도
그렇죠,
하고
예. 충격?
예. 놀라기도 하고 어떤 나는 또 음악을 하는 때였으니까 너무 나도 저렇게 좀 자유롭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막 기억에 딱 남는 게 있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그 바다의 노래라는 그 민요를 했는데 네. 우리랑 약간 좀 다르긴 하더라고. 같은 민요인데 바다 뭐
바다로 나간다.
네, 약간 음률이 우리랑 조금 다르긴 한데
네, 뱃놀이 가잔다.
맞아요. 뱃놀이 가잔다. 근데 그거 했을 때 아, 미녀, 우리는 딱 그 틀에 메어 있는 미녀 장단에다 맞춰서 그렇죠, 하는데 뭔가 네. 여기는 미녀는 미녀인데 무슨 그 약간
장단은 다르고
예, 장단은 아예 무슨 소양 장단에다 태운 듯한 그리고 또 꽹가리는 또 엄청 또 막 잘 해가지고
우리 악기를 또 막 치고
무조건 미녀다라는 거는 확실한데 너무 흥이 나게 편곡을 해서 그리고 목소리도 뭐 미녀 우리의 그
북한의 미녀는 그런 네. 소리가 아니라
예. 그런 발성이 아니고 또 다른 발성으로 또 이런 미녀를 저렇게 잘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 평양에서 유독 사랑받는 한국 노래들이 있다고 하던데 뭐가 있나요?
안재욱의 친구는 거의 동창회 때는 대부분 뭐 그냥 뭐 합창을 할 정도로 아이들이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군대 나갈 때는 뭐 이등병의 편지 같은 거는 이제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애들이. 네.
기자님은 네. 안재욱의 친구 아세요?
친구 알죠.
한국에서도 인기가 엄청 많은 곡이었나요?
많았었죠. 네. 근데 오래돼가지고 네. 한국 워낙 새로운 노래가 빨리 그렇죠, 나오니까.
그렇죠.
네. 윤도현 밴드는 저도 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98년도에 대학교에 있었는데 네. 그때 윤도현 밴드가 이렇게 이름난 가수는 그
신인이었죠,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초청을 했어요. 그 작은 그
학교 공연, 축제.
네네 불렀는데 일종의 저희 안내를 한 거죠. 약간 규찰처럼 보호도 해주고 네네. 한 40분 공연하고 갔는데 목이 다른 사람들보다 한 두 배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목 둘레가.
맞아요. 윤도현 씨 얼굴은 조그만데 얼굴 두께하고 목 두께가 거의.
그래. 그때 그 남자들 엄청 좋아했거든요. 윤도현 노래.
그러니까 남자들도 반할 것 같아요.
막 자유분방하고 막 소리가 거침없고.
그쵸. 맞아요. 윤도현 노래 중에 좀 좋아하시는 한 곡만 그러면 지금 짧게.
너무 잘하면 또 방송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다 이해하고 들으실 거예요. 네.
내가 아주 어릴 적에 작은 꿈이 있었지 말도 안 되는 꿈이 있었지
네.
이런 노래입니다.
저 처음 들어보는 윤도현 노래 이런 노래가
이런
있었나요?
노래도 있고
형이 노래예요. 밀림의 제왕 타잔 이건데 네. 예전에 남자애들이 네. 타잔 드라마 보고 나무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그랬거든요.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신이 나네요. 그냥. 듣자마자 확실히 그 밴드 노래라는 게 느껴집니다. 한국 노래는 정말 그 다채롭더라고요. 장르부터 해가지고 뭐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한국 대중음악이 이렇게 다양해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나요?
사실은 그게 얼마 안 돼요. 1990년대 들어오면서 다양해졌거든요.
네.
근데 그전에는 금지곡도 많았고 뭐 가사가 조금만 이상해도 이건 좀 불건전하다. 반체제 성격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금지를 많이 했어요. 근데 1990년대부터는 일종의 한국도 문예 부흥기 시대라고 할 정도로
네.
정말 여러 장르라고 표현하죠. 여러 형식의 노래도 네. 시도가 되고 또 한국 적으로 소화를 해서
네.
자기 개성을 담아가지고 여러 노래들이 나오니까
네.
그때부터 자유롭게 여러 노래들이 좀 발전하고 또 대중들이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1990년대가 1990년대를 진짜 그 대중음악의 부흥기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 90년대 발표된 대표적인 가수들과 노래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80년대까지 한 80년대 말까지 한국의 그 북한도 뽕짝이라고 하나요?
아, 뽕짝이랑
트로트,
뽕짝, 그런 예, 트로트라는 말을 네. 잘 안 써요.
안 써요.
유행가.
나만 유행가라고
네.
그러죠.
네, 뭐 그런 거 이미자 동백아 네, 네. 뭐 동백 아가씨 이런 네. 노래도 약간
쿵짝 네. 쿵짝 이런 네, 네, 리듬이 네, 들어간 게 저희 네. 트로트
맞아요.
계열의 음악이죠.
역시 음악하시는 분이 네. 설명이 아주 쉽게 되네요.
네.
아,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음악이 발전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외국 음악, 외국 대중음악을
많이 듣고
가락은 그대로 따오고 그쵸. 가사만 바꿔서 부르기도 아, 했거든요.
맞아요. 네,
모방을 많이 했죠. 그런데 네. 1990년대부터는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해가지고 거기 살다가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외국 노래를 자기 색깔로 소화를 해가지고 여러 노래들이 나오던데 네. 예를 들면 뭐 김건모 씨가 저 대학교 때 엄청 인기 있었거든요. 네. 거리 나가면 다 김건모 노래예요. 그 사람이 이제 흑인 음악을 가져다가 가사를 한국식으로 써서 했는데 네.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정말 열광했고 네. 특히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 난 알아요.
예, 저 고등학교 때 나왔어요. 근데 어른들은 싫어했어요.
근데 네. 나는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이상하다는 점.
그랬어요. 딱 어른들. 예, 그리고 네. 음악 평론가들이 네. 저 노래는
음악이 아니야.
노래는 아니다.
약간 막 무슨
예.
잘 하고픈 소리 그냥
맞아요.
지르는 그런 느낌.
네, 방송에서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면 꼴찌예요. 근데 그 중고등학교 어떻게 됐냐 그때 소풍을 북한도 추억이 있겠지만 큰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아, 네. 네 맞아요. 너공기 네. 이렇게 네, 들고 다니면서
그걸 들고 저희도 했거든요. 저희 세대 다 서태지 노래예요. 애들은 다 서태지
노래. 아이들은
왜 좋아한 거예요? 가사가 좋았어요?
아니 못 보던 거니까.
특이해서
못 보던 뭐 쿵짝쿵짝하고 또 외국 약간 이런
새로워서.
느낌인데 새롭고 또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열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발라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네, 서정적인
네, 서정적인 노래인데
노래들,
네. 이런 거는 뭔가 도시적이고 또 가사말이 사람들 정서나 일상생활 겪었던 일들을 담아서 부르는데 그 가락이랑 가사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신수군 이런 사람들.
신수군.
네네네. 네. 네. 아마 노래 들으면 또 아실 것 같아요. 뭐 신해철, 뭐 공일오비 뭐 이런 사람들이.
맞아.
배가 등장을 했죠.
맞아요. 조규찬도 있었고 김현철도 있었고
네.
정말 저도 이게 90년대에 한국에 안 살았단 말이에요. 저희는 다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90년대에는. 그쵸. 근데 90년대 음악을 들으면 진짜 우리가 같은 정서구나 그래요. 라는 게 느껴지는 게 정말 딱 그 감성이에요. 저희가. 요즘 또 친구들은 90년대 음악보다는 요즘 음악에 또 열광하긴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그 90년대 음악이 북한 주민들 감성에
정서적으로
참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이 이런 대중음악이 활발해지고 이러면서 네. 이 대중음악계가 엄청난 산업으로도 발전을 했어요.
네,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 발전이라는 게 처음에는 뭐 없으니까 모방을 하잖아요.
네.
따라하고 이렇게 바꿔도 보고 했다가 공부하고 또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또 거기에 한국 색깔을
넣어서
자기만의 네, 길을 네, 찾는 네. 거지 하나씩.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새 한국의 노래 가수들이 그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데 인기가 끈 거예요.
네네.
특히 뭐 중국, 일본에서도 한국 가수가 진출해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해외로까지 진출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언제 이탈리아 한번 외곽 지역을 돈 적이 있는데 빵을 먹으러 갔는데 BTS 한국에. 알아요? 그래요. 이거 여자 직원이.
네.
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좀 약간 어린 가수들이니까.
어머, BTS를
몰랐었어요.
몇 년 전에요?
몇 년 전에요.
아, 몇 년 전이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 기사를 본 게 생각나서 방탄소년단. 이게 영어로 해서 내가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약간 그 이탈리아 약간 외곽인데 거기서도 한국 가수 이름을 알아서 제가 깜짝 놀랬던 적이
한국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잘 모르는 네. 한국 가수를.
네. 뿌듯함이.
네. 근데 지금 보면 뭐 콘서트 하면 막 6만 명, 네. 뭐 몇십만 명이 이렇게 맞아요. 누적돼서 오고 그리고 그걸 보려고 한국에도 오고 한국 관광도 오고 그리고 노래 음반 판매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게 2021년에만 한국에서 그 노래 음반 네. 수출 금액이 2억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와, 2억 달러.
엄청나죠.
그 노래를 만들어서 판 금액이 2억
그렇죠.
달러인 거예요.
일종의 이게 문화의 네. 힘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문화가 사실 뭐 엄청나게 그 뭐라 그래 재료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재능으로 만드는
예,
거죠.
이게
창작이니까.
진짜 예. 아, 산업으로까지 이게 음악이 자유로워지면서 이게 산업으로까지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이 또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순구조예요.
그렇죠.
네. 자본주의 사회의 노래와 또 독재체제 사회의 노래는 아무래도 역할과 목적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총알은 한 사람의 심장을 뚫지만 노래는 만 사람의 심장을 뚫는다. 어때요? 네.
역시 또 북한에서는 뭐 예술 선전 선동 사업이 정말 큰 힘을 네. 국가가 쏟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예술이 대중을 이끄는 힘이 크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또 이제 이렇게 뭐 자기 그 주장이라든지 뭐 체제 이런 거에만 계속 이제 올인하고 지나치게 이제 그 다른 것을 못 보게 하는 가로막는 그런 게 너무 이제 지나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반항심이라고 하나요?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게 되고 보지 말라 하게 되면 자꾸 궁금해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쪼여 놓고 딱 우리 것만 들어라 하니까 오히려 그런 반항심에 더 몰래 몰래 듣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노래가 심장을 뚫는데 그 노래들이 들어와서 북한 주민들 심장을 다 뚫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들도 이 음악의 힘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또 막는 거겠죠. 혹시 북한에 가서 연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곡을 연주해 주고 싶어요?
제가 그 윤도현 밴드 들어왔을 때 나는 나비라는 노래 듣고 되게 그 가사 말이 정말 와닿았거든요. 만약 제가 간다면 나는 나비를 약간
북한식 발성으로 네,
발성은 아니지만 편곡이랑 약간 좀 다르게 해서 북한 사람들이 좀 이 곡을 좀 진짜 심장으로 좀 딱 패부로 약간 딱 이 가사가 좋거든요. 추운 겨울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나라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뭐 이런 가사가 되게 좋아서 좀 그분들이 좀 꿈을 가지고
자유롭게 날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을 네. 좀 응원하면서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김유수 기자님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오늘 끝곡으로 뭐 좀 들려드리면 좋을까요?
아 유진 씨가 나는 나의 추천을 했잖아요.
아.
근데 제가 지난번 네. 고향 가니까 네. 제 6살짜리 조카가 나는 나비를 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왜 그래? 귀여워. 그랬더니 영탁이가 부른 게 너무 좋아서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트로트 네. 버전으로 부른 거예요?
트로트는 아니지만 아무튼 영탁의 인기가 워낙 많아서.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 PD님이 아마 영탁 버전이든 저기 윤도현 버전 둘 중 하나 틀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저는 노래는 가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 가사, 또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사. 그런 가사를 가진 노래는 힘이 있기 마련인데요. 충성만 강조하는 북한 노래가 인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힘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내가 본 한국, 오늘은 노래의 힘이라는 주제를 얘기 나눠봤습니다. 유진 씨 그리고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탁이 부르는 버전으로 들어볼게요. 나는 나비.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들을수록 지식이 쌓입니다. 들을수록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이 보이는 지식사전. 국민통일방송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소개하는 세상에 보이는 지식사전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석유나 천연가스 가격이 정말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석유 천연가스, 우리가 보통 화석연료라고 하는데요. 화석연료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화석연료, 불화자의 돌석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연료는 아시죠? 이렇게 태워가지고
태워서,
열이나 빛을 내거나 아니면 그 동력으로 쓰는 그런 물질들을 보통 연료라고 하는데
네.
이 연료 가운데 화석연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화석이라는 용어, 화석연료 말고 그냥 화석이라고 할 때에는
네.
이 옛날 역사 이전에 살았던 여러 생물들, 생명체들이 땅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남아있는 네. 그걸 이제 보통 한자어로는 유해라고 하는데 생물이 죽은 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게 이제 땅속에 오랫동안 깊이 묻혀있으면 이걸 태워서 에너지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연료, 그러니까 화석처럼 이렇게 땅속에 묻혀있는 연료,
네.
요런 것을 우리가 보통 화석연료라고 하는데, 화석연료 뜻은 뭐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먼 옛날 지구상에 살았던 생물의 잔해,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자원이고요. 지하에서 만들어진 이 화석연료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오일, 샌드,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생물의 잔해에 의해서 생성된 에너지, 에네르기 자원이라는.
석유가 원래 뭔지 잘 몰랐구나.
그러니까 저희 약간, 그냥 자연적으로 그 흙 같은 거에 기름이 그냥 같이 되어 있는 건지 알았는데, 네. 그게 생물의 유해로.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 생명체가 땅에 묻히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석유나 천연가스, 석탄 이런 걸로 변한답니다.
저 몰랐어요. 네. 너무 새로운 사실이네요.
그러네요. 네.
제가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네요.
네.
그러면 그 대표님 이게 이런 화석연료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그런 땅은 옛날에 거기에 뭐가 죽은 생물이 많았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는 건 우리나라에는 생물이 죽은 일이 없다는 얘기가 되나요?
아니 있긴 있겠지만 다른 때처럼 오래된 그런 곳이 많이 묻혀 있는 곳이 아무래도 적은 건가 보죠.
그렇군요. 화석연료라고 하게 되면은 북한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석탄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석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한때 가장 많이 쓰는 화석연료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석탄이었는데요. 석탄은 수억 년 전 거대한 밀림지대에 살았던 나무나 막 숲, 막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식물? 이것이 땅에 묻혀서 변형된 것이 석탄입니다. 이게 땅속에 한번 묻히면 오랫동안 땅에 묻히고 또 묻히고 또 묻히고 긴 시간이 지나면 이 식물들의 이른바 뭐 시체라고 하기면 좀 그런데 이게 보통 유해라고 합니다. 한자어로는. 이 식물의 유해가 딱딱하게 굳습니다.
고체 상태로.
그렇죠. 고체 상태로 굳어요. 그래서 이 식물의 유해가 보통 땅속에 묻혀가지고 열이라든가 압력을 오랫동안 강하게 받으니까 그렇다는 건데요. 이때 열과 압력을 받아서 눌리면 산소나 수소는 조금씩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을 거쳐서 빠져나가고요.
네.
탄소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단단해진 것이 석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소 덩어리, 딱딱한 석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이제 증가를 하면 탄소의 함량, 열량은 당연히 높아지고요. 수분 함량 이런 것은 이제 날아가면서 적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석탄 하면 토탄, 갈탄, 뭐 역청탄, 뭐 무연탄 많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석탄은 전 세계 산출량의 한 3분의 1 정도는 고생대 시기에 땅에 묻힌 식물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오늘 갑자기 무슨 과학 시간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과학 시간이네요.
재밌네요. 네. 네. 그렇다면 세계에서 석탄이 많이 나는 곳은 어딘가요?
사실 남극에는 아마 식물이 많이 없었나 보죠. 식물이나 동물이. 그러니까 남극은 거의 석탄이 없는데요. 나머지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석탄은?
네. 그리고 나라로 치면 한 100여 개 나라 이상에서 석탄은 지금 현재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에너지 협의회에 따르면 뭐 이거 2010년도 자료이긴 합니다만 석탄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 미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한 22.6% 정도를 미국에서 지금 채굴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 14.4%. 12%를 차지하는 중국이 세 번째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라고 하죠. 한 8.9%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이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큰 나라니까 아무래도 많이 묻혀 있겠죠. 네.
그러면 진짜 땅덩어리가 크다는 것만으로도 땅에 묻힌 지하 자원만으로도 정말 크네요. 이게 석탄이 그러면 한 해에 보통 얼마나 채굴이 되고 있나요?
네, 연간 산출량은 뭐 약간씩 통계 자료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2011년 기준으로 지금 제일 많이 어쨌든 캐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전 세계의 석탄 채굴량의 48% 한 절반을 중국에서 지금 캐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 두 번째인데요. 14.15%, 네. 14%, 15% 정도 미국에서 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인도가 조금 많이 캡니다. 한 6% 정도 인도에서 석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도 저는 북한에 살 때 석탄을 많이 캐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많이 캐죠.
전 세계적으로 따지니까 순위에도 못 드는 거네요.
나라가 작으니까요.
나라가 작아서 작으니까요. 작은 거에 비해서는 많이 캐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래요. 예전에는 석탄을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네. 석유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석유는 네. 주로 따뜻한 바다에 살았던 미생물의 잔해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화된 것이 이제 석유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다 밑에 있는 땅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바다 밑에 있는
그렇죠.
땅.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래전에 식물이라든가 동물이 네. 이제 땅에 묻히면 막 이렇게 계속 열과
눌리면서,
압력을 받으면 단단하게 네. 굳어지는 네네. 탄소 덩어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석유는 이 미생물, 바다에 살았던 미생물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고 액체 상태입니다.
네.
고체가 되는 게 아니라 액체로 굳어진다고 합니다. 이 액체의 구성하는 성분을 보면 역시 탄소 비중이 83에서 87%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액체라고 봐야 되겠죠. 석탄은 탄소 고체,
네.
석유는 탄소 액체라고 봐야 되겠죠. 기타 수소가 한 10%, 질소가 한 0.12%, 산소가 한 0.05% 정도. 그러니까 보통 탄화수소 혼합물이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는 부르는데요. 탄소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바다였던 미생물이면 옛날에는 바다였는데 지금 바다가 아닌 곳에
그렇다기보다는 바다에 있던 미생물들 딱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네.
그럼 바다 밑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해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바다 밑에 땅 거기서 많이 시추가 됩니다.
바다 밑에 땅에서요.
네네.
그냥 일반 아무래도, 땅이 아닌 거네요.
아무래도 바다에 사는 미생물이 아무래도 지금도 바다 밑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군요.
옛날에는 바다였다가 지금 육지가 된 곳에서 간혹 발견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석유는 아무래도
바다에서.
바다에서 많이 지금 캐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저희 방송 네.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중동 지역이 또 석유가 많이 나는
많이
지역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었어요.
네. 네. 석유가 가장 많이 묻혀 있는 곳 아무래도 중동 지방 현재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은 중동이고요. 2005년도에 따르면 중동 가운데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네.
여기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량이 현재 한 2,500억 배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석유가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근처에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들이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석유는 이제 처음에는 이걸 연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요.
네.
이 석유 기름을 가지고 등불, 우리가 흔히 램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촛불도 있고 초를 이용해서 만든
네네.
촛불도 있지만 이 석유 기름을 이용해서
네.
밤을 밝혔던 등불용으로 처음에 많이 사용했다고요.
이거 이걸로 그거 네. 하면은 코미티 연기 때문에
그렇죠. 새카마지죠.
네.
그런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상업적으로 이제 이걸 이용하고 특히 물건을 생산하는 산업용으로도 이제 점차 사용하게 되는데요.
기계를 돌릴 때
그렇죠. 1859년쯤 미국에서 네. 세계 최초로 이 석유를 캐내 가지고 이것을 증기기관 뭐 자동차 연료 트럭 이런 걸 움직이는 데 쓰고 특히 공장에서 물건 생산해낼 때 내연기관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그것에 이 석유를 쓰기 시작하면서 정말 널리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연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에는 정말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지금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예. 이게 어쨌든 미국에서 네. 시작이 된 거네요.
그러네요. 1859년이었으니까요. 굉장히 오래되긴 했습니다.
네. 네. 지금 화석연료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네. 석탄 그리고 석유에 이어서 이번에는 천연 가스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천연가스는 아까 유전이라고 그래서 석유가 있는 곳 또는 탄광 지역
네.
이 지역 근처의 땅에서 이렇게 막 분출되는 자연산 가스였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탄소 성분이 많은 탄소가스였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메탄가스 또는 뭐 에탄올, 뭐 에탄가스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천연가스는 그래서 주로 유전 근처에서 또는 탄광 근처에서 석유나 석탄과 함께 보통 발견이 되죠. 근데 재밌는 것은 19세기나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이 석탄이나 석유를 캐러 가는 사람들이 옆에서 가스가 나오면 이게 불편하기만 했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가스는 그냥 태워 없애버렸어요. 불편하니까 태워
네.
없앴는데 오늘날에는 이 가스를 야, 너무 아깝다. 이걸 쓰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네, 네.
발전소 또는 특히 난방용으로 네. 엄청 많이 사용하고요. 산업용으로도 지금 널리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석탄, 석유 못지않게 천연가스 쓰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어쩌면 석유보다도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연료가 그러네요.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도 요즘 집에서 네. 밥을 할 때 쓰는 그것 연료 다 가스죠.
그렇죠.
그리고 겨울에 추울 때 방 따뜻하게 지피는 것도 지금은 거의
가스보일러를 사용을 네. 하니까요. 네. 천연가스가 많이 나는 나라는 또 우리나라는 없을 것 같고.
아 여기도 비슷합니다. 큰 나라들이 역시 많아요. 러시아 1등입니다. 캐나다, 그다음에 미국, 네. 중국, 호주. 인도, 중동 이런 순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했던 그 나라들이 역시 천연가스도 많이 나네요.
네. 앞에서 화석연료 얘기해 주시면서 오일샌드라는 네. 게 있다고 또 하셨었는데 네네. 이 오일샌드는 뭔가요?
오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석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샌드는 돌 또는 흙, 모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영어로 샌드는 모래인데 네. 이 모래나 흙에 원유가 10% 이상 넘게 포함되어 있으면 이거 연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천연 타르 또는 네네. 모래나 진흙 그리고 수분 이게 뒤섞여 있는데 네. 이 천연 타르가 한 10%에서 12% 정도 들어가 있으면 이걸 채취해가지고 높은 온도에서 이걸 막 압축하고 이걸 정제를 하면 여기서 석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일 샌드 이 이른바 흙에서 모래나 흙에서 석유를 채취하는 건데요. 한 70에서 90달러밖에 안 들어요. 생산 비용이. 한 배럴 만드는데. 그러니까 싸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석유가 막 비싸지니까 야 이거 오일샌드 이게 흙이나 모래에서 석유를 짜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일샌드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는 캐나다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인데요. 캐나다의 경우 원유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원유 생산량의 44%는 바로 이 오일샌드에서 추출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연료 가운데 이 뭐 말씀하신 오일 샌드, 천연가스, 석유, 석탄 다 합쳐가지고 이런 화석 연료의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 가운데 화석 연료의 비율은 86%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화석 연료라고 보셔도 돼요. 사실은 네네. 석유가 36%
제일
가장 많고요.
네.
석탄이 27% 여전히 많습니다. 석탄은 엄청 줄었어요. 많이 네. 줄었는데도 여전히 27%나 사용하고 있고요. 천연가스가 많이 늘었네요. 23%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화석연료 말고 수력발전, 그다음에 원자력발전, 뭐 또는 땅의 열이나 태양열 이런 걸 이용한 비화석 자원이 대략 한 13%에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요즘은요, 이 화석연료가 환경에 좋지 않다면 점점 이렇게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연료 사용량이 사실 인류 산업이 발전하면서 해마다 늘고 있잖아요.
네.
또 가난한 나라에서도 자꾸 부자가 되면 당연히 불도 더 따뜻하게 떼야 되고 음식도 더 많이 해먹어야 되고 공장도 더 많이 돌려야
그렇죠.
되고
네.
자동차도 더 많은 사람이 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연료의 양이 해마다 한 3% 내외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화석 연료는 묻혀 있는 이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매장량에.
그렇겠죠.
언젠가는 고갈 이제 다 써버려요.
네.
더 이상 언젠가는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나타날 거고요. 또 하나는 환경에도 좀 안 좋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석탄을 떼거나 석유를 떼거나 할 때 까만 연기 나와서 대기도 오염되고
네.
또 석유 같은 거 이런 거 캘 때, 석탄 캘 때 이런 것이 폐수로 막 하천이나 지하수도 오염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력발전소 특히 이 공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데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많이 흩어지면 이게 또 지구의 온도를 높여가지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대신 고갈되지 않는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쓰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에너지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원자력이고요. 그다음에 조력, 뭐 파도라든가 바람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지열 태양열 얘기했죠. 태양 에너지 열을 이용해서 에너지 만드는 것, 또 풍력, 수소 에너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에너지 양이 조금씩 해마다 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에네르기원, 네. 내 중요성을, 그러니까 산업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생활하고 모든 것에 이게 정말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북한도 좀 이렇게 경제협력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뭐 진짜 땅에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아니에요. 석탄만으로 계속 수출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교류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북한 주민들도 불도 좀 전기도 보고 물도 좀 먹고 그렇게 살지 않을까.
일단 경제가 발전돼야 이런 네. 에너지도 결국 사와야 되거든요. 없는 나라들은. 네. 그러니까 경제가 좀 발전돼야 에너지도 넉넉하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그쵸. 공장도 잘 돌아가고.
에너지가 또 있어야 발전하고.
그렇죠. 이게 선순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식사전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제가 지식 공부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화석 연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조미영의 북한은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신신예식장 한국의 경상남도 마산에는 신신예식장이 있습니다. 1967년 문을 연 이 예식장에서는 54년 동안 무려 14,000여 쌍의 남녀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결혼식이 무료로 모두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올해 92세의 백낙삼 신신예식장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예식장을 공짜로 대관해주고 있습니다. 신부 드레스와 장신구, 신부 화장, 신랑 예복, 부케, 사진 촬영 등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죠. 예전에는 기념사진 촬영비만은 받았는데 2019년 국민훈장을 받은 뒤에는 촬영비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완전 무료 봉사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에서였죠. 거기다 백 대표는 성원 선언문과 주례까지 직접 봐주고 있다는데요. 이 때문에 그는 한국 주례 기록 최다 보유자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백 대표가 처음부터 예식장을 차리려던 꿈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1953년 교육자의 꿈을 안고 중앙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졸업 1년을 앞두고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산전수전을 겪다 31살이 된 그는 꽃다운 21살의 아내를 신부로 맞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백 대표는 결혼식도 올릴 수 없었고 방이 없어 신부를 데려올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길거리의 사진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사진사 일을 시작한 뒤 실력이 좋다고 입소문을 타면서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백 대표는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 2층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처럼 형편이 어려워 결혼을 못한 부부들에게 결혼식을 올려줘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됐죠. 백 대표는 14,000쌍을 연결해주며 보람된 순간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77년도에 결혼했다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그때는 너무 못 살았는데 지금은 부자 소리를 듣는다며 돈을 보내겠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무려 결혼식을 올린 부부들이 은혜에 감사하다며 보낸 편지는 백 대표의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한창 땐 예식장에 10명이 넘는 직원이 같이 일했지만 이제 직원은 백 대표와 그의 아내만 남았는데요. 100살까지 예식장을 운영한 다음 신랑 신부 전화번호가 적힌 장부를 들고 전국 일주를 하는 것이 백 대표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김용진의 봄날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레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